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뭐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음의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인식을, 너희의 어떤 사고방식을, 너희의 눈을 확 뜨게 해주셔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형태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깨우침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마음, 밝은 마음, 마음의 눈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지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보실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20절에서 22절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많습니다. 현실 교회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죠. 그림자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현실이 또한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리고 별로 고민 없이 경험하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들죠. 자,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가 있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약성서의 아주 굉장히 빛나는 그리고 핵심적인 요약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맥락은 바로 이 교회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굉장히 그 구체적인 덕목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을 돌봐라. 자기 역할을 해라. 다른 사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를 빼고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덕목들이죠. 굳이 그 우리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덕목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덕목들은 좋은 덕목들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덕목 자체로 돌아다니게 되면 이것은 사실 사람을 잡는 데 사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발효, 그것의 진정한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이런 마음으로 그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추는 것이 실력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력은 어떻게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야 될 때에 유념해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우리 빌립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품고 계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 봉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초창기 때부터 들으셨던 권면이실 겁니다. 강조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강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야만 되는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자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숨을 거두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지만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존재죠. 다 각자로 존재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경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악이거나 그것 자체로 버려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완전히 나의 욕망을 다 지워버린다거나 나의 존재를 다 지워버리는 일은 관념 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실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한 요구하시는 거죠. 너라는 존재는 너만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때에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어떤 그 완성된 모습, 인간성의 고향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완성될 수 있는지, 구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나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니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존재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존재다, 물러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다 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 당신님을 그 존재를 증명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비유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나 자신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이건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죠. 나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이름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 존재를 부각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물러섬으로,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나 자신을 내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역설이 바로 이러한 그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경우가,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일이 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대목까지 오면 얼마나 이 긴장감이 넘칩니까?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막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꾸민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죠.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다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만이 남으셨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자와 예수님.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 평생에 잊기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둘이 있었는지, 10분 동안 있었는지, 1시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이 그녀의 나머지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규정하고 구속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영원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기가 막히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여인을 정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무대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무대가 갑자기 비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너의 공간에, 너의 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 나는 신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지만, 나도 너에게 너의 독특한 공간, 네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네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 여백을 허락하고 싶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주님의 넉넉함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그 유대교 랍비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옳은지 그런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온 그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무언가를 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신화의 신들은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시간과 공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우주에 그 하나님이 채우고 있지 않으신 공간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었어야 했을까, 이렇게 묻는 이제 그 유대교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잠깐 뒤로 물러서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이 조금 틈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약간 뒤로 물러나셔서 생겨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백, 이 여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으시는 바로 인간을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로이 너임을 누리며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영역을 주장할 수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표면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뭐 제가 우리 집 안에서 그 어떤 공간을 점유하든지 저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일부러 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이의 방입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제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제 소유권을 주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독립된 공간을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백의 공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속에서 네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나는 너를 기다려주겠다. 가끔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삐졌다든지 어떤 게 좀 그 분노할 일이 생겨서 방문 앞에 써붙입니다. 아빠는 출입 금지.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떼고 들어가도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거 지켜줍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는 자녀이니까요. 그 여백을, 그 공간을, 그 거리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단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넉넉하죠? 세상은요, 자기가 자기 주장 하면, 하지 않으면 뒤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뒤가 없으니까요. 나 여기서 내가 내 자리 밀리면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넉넉함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백, 공간적인 여백, 삶의 여백, 우리에게 한없이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넉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각각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어떤 시대에는 민주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어떤 시대에는 어떤 인권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그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수해왔던 가치관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고 또 다양하게 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어져요. 강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여백이 없이, 비움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들로 채워내게 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되는 형식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별로 그렇게 그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 창세기 우리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자기들이 예전에 한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재미있는 이렇게 장면이죠. 자신들의 어떤 시기심과 또 분노로 동생을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후손들에게 일어났다는 일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충격을 이렇게 자아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셉이 팔려간 덕분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나머지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형들은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정말 형들을 가만두고 싶지 가게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님같이 되겠다. 그런데 요셉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는 어디에나 따라붙죠.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무 너무나 좋은 가치, 너무나 좋은 명분에, 너무나 좋은 주장에, 너무나 좋은 어떤 외침에, 가르침에 죄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따라붙어서 발생하는 결과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장, 내가 따르는 어떤 이야기, 내가 지금 하는 가르침,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강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내내 그 많은 경우와 그 많은 어떤 인물들과 그 많은 어떤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는 그냥 단순한 폭력이고 그냥 단순한 살인이고 그냥 단순한 어떤 포악한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싸셔서 당신들이 내게 행했던 폭력이 당신들이 내게 가졌던 살의가 당신들이 내게 그런 베풀었던 내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바뀌는 이 일을 형님들의 생애를 통해 그리고 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건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는 피해자 같은데, 그렇죠? 가해자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이 위로하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과도 같은 그 위치를 요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집단이고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포용과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뒤로 물러선 것. 세상은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어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를 앞에 내세우는 곳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뒤로 물러섬으로 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의 물러섬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러섬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물러섬은 어떤 나약함의 어떤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물러섬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채우시고 구속하시는 그러한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여기서 체현하고 우리가 여기서 구현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참여하는 충만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참여하는 충만함이란 굉장히 역설적이죠. 비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교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그냥 어떤 공이나 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놀랍고 신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껏 발휘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야기로 상대와 내 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싶은 열망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한번 이야기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내 행위로 나를 뽐냄으로 나의 어떤 주장으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방식으로 이 안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안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먼저 인정해 주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만이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우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리를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에 우리가 함께 같이 동역하는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어줌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로 고향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